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에 그 헌금함이 13개쯤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성전 세를 넣기도 하고 또 여러 명목의 헌금을 이제 넣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헌금을 넣었습니다. 아마 동전을 넣었던 것 같죠. 부자는 은화를 넣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보다 못한 동전들을 그 헌금함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시지요. 그 여인은 두 렙돈 그리고 한 고드란트라는 금액의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두 렙돈은 그 헬라 화폐의 최소 단위라고 알려져 있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중에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한 렙돈은 그 데나리온에 비교하면 128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두 렙돈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한 하루 품삯의 68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보자면 요즘 하루 일당이 6-7만 원 한다면 두 렙돈은 1,000원쯤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헌금한 걸 보셨는데 아마 그 가까이서 보시지 않았다면 동전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그 작은 동전 들어간구나라고 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시고 나서 43절에 보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평하시고 있죠. 왜냐하면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비유해 보자면 라면 한 개나 두 개의 값 정도의 헌금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크게 칭찬을 하고 계시죠. 과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되었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지금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 헌금을 하려면 하나님께 가진 것을 다 바쳐야 된다고 하는 말인가 하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려면 지금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들어있는 문맥을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공생애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셔서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시면 그 세 번째 부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11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일주일을 보내시죠.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 일요일에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는 대략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일요일 그 예루살렘에 일요일에 입성하셔서 이제 화요일까지 있었던 행적이 14장 2절에까지 대략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죠. 먼저 11장을 보시면 첫째 날 11장 11절에 보시면 첫째 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셨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날에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튿날이라고 해서 이제 월요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셨던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15절에 가보시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인상적인 사건, 성전 청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20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라고 해서 그 다음 날 화요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도 그 27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일월화 사흘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방문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은 성전과 관련되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시 11장 12절로 넘어와 보시면 그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되는데 그 12절부터 읽어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만나시죠.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과일을 열매를 찾으시죠. 그런데 그 나무에서는 아무 열매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3절에 보시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던 셈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1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이란 당시에 성전에서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안한 일 때문에 생겼던 직업이지요. 매매하는 자들은 성전 제사에 어울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그 재물을 가지고 가면 재물로 드릴 만한 재물이 됐는지 확인 받아야 되는데 이제 먼 곳에서 그 짐승을 내리고 오면 그 검사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사에 재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을 진열해 놓고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란 당시 그 로마 화폐는 성전에 쓰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두로 화폐로 바꾸는 일들을 여기서 이제 해줬다고 하죠. 그리고 16절에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일은 이제 성전 한쪽 문에서 그 다른 쪽 문이 그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 앞마당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제 나르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그러니까 늘 그래왔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물건을 파는 상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는 17절에 있듯이 원래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의도되었던 것인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이제 꾸짖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기보다 다른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그 매매하는 일과 돈 바꾸는 일은 당시 대제사장들의 허락과 관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일을 허락하면서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중간에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이제 허가세 같은 것을 받기도 했던 모양이죠. 아마 이런 것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그 과격해 보이는 일을 행하시고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성전이었는데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로 예수님 그 18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제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이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쫓고 뒤엎을 것인가, 아니면 내쫓고 뒤엎겠다고 하는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사건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시고 19절에 보면 다시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0절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갈 때, 이제 이튿날 아침인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하죠. 예수의 일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랍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데 이 일은 이 무화과 사건이 그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데 열매가 없어서 버리신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기적은 있어도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기적은 행하신 바가 없죠. 여기 유일하게 파괴적인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을 이제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구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자체를 이제 상징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운데 있는 이 성전 사건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의 장소인 성전을 향해 보시면서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도다라는 판결을 내리신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성전에 깊은 관심이 있으셔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성전을 둘러보셨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확인하게 되신 것은 이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아무 열매도 믿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이런 나무라면, 이런 성전이라면 말라 죽어야 맞을 것이다 라는 판결을 지금 내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5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보통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지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도의 얘기라기보다는 성전 자체를 폐쇄하시겠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27절로 넘어가 보시면 화요일에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월요일에 있었던 일은 행동으로 무언가 보여주신 일, 방금 읽었던 사건이라면 화요일에는 행동을 보이시지 않고 이제 논쟁을 벌이시죠.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화요일 내내 당하실 일이었죠. 27절에는 방금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3절로 가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해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시면 28절부터 그 40절까지 보면 서기관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그 전날 아주 인상적인,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셨죠. 사람들이 다 당연한 제도라고 두었던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사람들이 못 다니게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한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27절에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물었던 문제는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어제 그렇게 성전에서 무언가 권위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했는데 대체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제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되받아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답을 안 하고 이제 묵묵히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결국 그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인시키신 바는 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세례요한이 소개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맞다라고 그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 13절에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자,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17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알듯 모르듯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가이사에게 바쳐도 된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헤롯 땅이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이 얘기가 그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다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기준하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정도의 이야기일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시지 않고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같이 와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채로 돌아가게 만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에 대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신 셈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 말고 뭐가 있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대답하신 셈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 묻습니다. 자, 여기 아주 불쌍한 과부 얘기가 나오죠. 남편이 일곱이나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대체 누가 이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예수님의 답이 요약이 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참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 부활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사두개인들은 여겼지만 부활을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처럼 죽어버리면 그 과부 불쌍해서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지금 답을 하시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의 그 논쟁이 나오는데 35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시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면 모두가 섬겨야 될 분인데 왜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주라고 불러야 맞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직업이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 너희는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도 모르는구나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하나하나를 따져도 그 깊이 새겨봐야 할 이야기들이지만 저희가 그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논쟁의 세세한 내용을 살피기 앞서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성전 제도, 예루살렘에서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셈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서기관 다 나왔죠. 자,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더 깊은 내용은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는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자들이 성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자들이 성전을 주도하고 있으니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물으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전이 어떤 곳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데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그 12장 28절에 나오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이 내용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그 율법을 요약해주고 계시죠. 그 대답을 듣고 32절을 보면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서기관의 답이 무엇일까요?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는 것,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제물이죠. 성전에서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돕기 위해 행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제사, 이거 전부 부록에 불과한 겁니다 라고 지금 응답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말을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어떤 곳인가 내가 이해할 만한 출발을 갖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내내, 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구도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말을 들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그로 평가될 만한 답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답을 통해 성전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전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이 펼쳐지도록 돕는 곳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것과 관심이 없이 다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구나 라고 그 예수께서 지금 설명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8절부터의 말씀에 이어져 있죠. 38절에 다시 서기관이 등장하고 4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과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38절에 나오는 서기관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서기관은 지금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38절에 보면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에 높은 자리 하는 것, 잔치의 윗자리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 옷은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나에게 인사해주고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지금 서기관의 행동의 특징이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과부는 구약에서도 어느 곳도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표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너희가 잘 챙겨라 라고 모세 때부터 가르치셨던 바죠. 그런데 서기관의 관심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는 존재이니 그런 존재야말로 무언가를 빼앗아 오기 좋겠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 서기관의 모양이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 기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죠. 자, 기도를 통해 다른 데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란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하는 일인데 다른 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 외식이라는 말을 볼 때 그는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41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부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마지막 사건이 됩니다. 자, 이 과부는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먼저 38절부터 나와 있는 서기관과 대조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는 달리 칭찬받고 있는 과부는 어떠한 모양인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은 두 렙돈의 헌금, 동전 두 개를 헌금으로 내었는데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는 건 전부 헌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일을 잘했다는 말일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서기관의 모양과 대조해 본다면 이러한 내용이겠죠.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모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조하시는 바는 서기관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처럼 남의 가산을 삼키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라고 지칭되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인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삼키는 데 관심이 없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서기관이 외식으로 꾸중받았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 내용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 같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마지막에 와서 바로 이와 같은 여인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왜 있는 곳이냐? 바로 이런 존재를 위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나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대상,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보호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과부가 지금 어떻게 행동했느냐?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난 여러 부류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류입니다. 이런 여인이 지금 성전을 서성이고 있던 것이죠. 아무도 이 사람에게 눈길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이 성전에서 이 여인이 그 발을 디딜 곳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1,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재물 살 수 있는 돈이 됐을까요?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고개를 숙이고 갖고 있는 것, 제사도 드리지 못해 하나님께 그저 헌금으로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성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이 중요하다고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많은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찾고 계셨던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인 것 같죠.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배척받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여인이 이런 모양으로 성전에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요일 내내 성전에서 계신 이후에 성전 나오시면서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죠.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성전은 무너뜨려져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계십니다. 첫날 들어오셔서 뒤집어 엎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하루 뒤집어 엎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확인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런 성전,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성전이라면 무너뜨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너뜨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었죠?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앞에서 이미 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11장으로 가보시면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문맥을 따라갈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저 무화과 나무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 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렸던 성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기도 응답의 확실성, 자,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살펴본 문맥을 보면 이 기도는 그저 기도 응답에 대한 묘수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을 짐작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도대체 누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기도일까? 누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이런 기도에 권고를 하시는 것일까 물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듯 그들에게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 아마도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겠죠.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 앞에 예루살렘 오기 전에 예수님과 여러 번 이제 생각이 달라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바 있죠. 그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아주 직전 사건입니다.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그 간곡한 요청을 하죠. 자,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37절에 주께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른팔 왼팔, 자, 어느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41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 다시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고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대로 되면 큰일입니다.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자들은 같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1등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전처럼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앞에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 받으실 것을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어디 죽는다고 우리 허락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베드로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금 11장의 말씀처럼 응답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도 달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 상태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내용만 가지고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 본다면 너희도 나처럼 파괴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다로 그 읽히게 되죠. 너희도 그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뿌리채 말라버려라 그러면 산도 바다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들리겠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자, 지금 성전 안에 여러 부류를 만났죠.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면 과부밖에 없겠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과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서기관과는 달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과부와 같이 이 성전 안에 머문다면 너희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이 22절에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과부는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따르면 이 성전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헌금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 아무것도 보일 수 없고 그 마음에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는 자에게 이 성전은 너희와 같은 자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성전이 있으니 너희야말로 사랑받을 이웃 맞다라고 과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되어 온 과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곳은 원래 기도하는 곳이었다. 기도하기 위해 이곳이 있었으니 너희는 기도하여라. 이 성전은 무너뜨려져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새로 세울 성전에서는 너희도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같은 자야말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당시에 가장 불가능한 일로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쓰였던 상징이라고 얘기하죠. 자, 가장 불가능한 일을 떠올려 보아라. 그 일도 너희가 응답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너희와 같은 자들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흘 동안 관심을 두시며 열어 보여주려고 하셨던 사건은 이 성전이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지 못하니 무너뜨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과부처럼 아무도 의지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마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에게 논쟁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초대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도 과부와 같이 이곳에 와 기도하여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이루어 보아라. 그 일을 위해 기도한다면 너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될 수 있을 것이다. 산도 바다에 잠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난데없이 용서의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지금 문맥을 따라보자면 과부에게는 용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서기관에게 가산을 털렸던 과부는 용서해야 할 일이 있었겠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너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살면서 과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어디에 와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아니 이런 곳이라면 내가 빠져줘야 좋겠다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혹시 지금이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다가오신 그런 삶의 순간을 맞이하신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논쟁을 뚫고 과부에게까지, 과부를 만날 때까지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 삶에 경험하여 보아라, 이루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초대가 우리의 순종으로 응하게 되길 함께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부와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루를 종일 보내시며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못지않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애쓰고 기도하고 마음먹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